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네, 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현숙하고 유력한 신자들답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푸며 사셨나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은데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죄를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거짓 없이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이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깨닫지못하더라요한복음은말씀이신예수님에대해뭐라고말씀하고있을까요
태초에예수님이하나님과함께계셨고만물이그로말미암아지은바되었다고말씀하세요그리고예수님안에생명이있고빛이신예수님이오셨지만어둠이깨닫지못했다고말씀하세요
네맞습니다쌤이말씀해주신것처럼말씀이신예수님은태초부터계신하나님이시고빛이신예수님안에생명이있습니다그럼쌤에게예수님은누구이시며어떤분이신가요
저를죄와사망가운데서구원하기위해이땅에사람으로오셔서십자가에서죽으시고부활하신참하나님이시고구원자이세요또한저에게예수님은저를누구보다사랑하셔서품어주시고제삶을선한길로인도하시는분이세요
아멘쌤의예수님을향한아름다운신앙고백이하나님앞에서는그날까지변함없기를기도합니다
아멘
자보명쌤이요한일서1장1절을제가요한일서1장2절을읽겠습니다
태초부터있는생명의말씀에관하여는우리가들은바요눈으로본바요주목하여우리의손으로만진바라
이생명이나타나신바된지라이영원한생명을우리가보았고증거하여너희에게전하노니이는아버지와함께계시다가우리에게나타나신바된자니라요한일서의기록자는태초부터있는생명의말씀에관하여뭐라고말씀하나요
우리가들은바요눈으로본바요주목하여우리가손으로만진바라고말씀하세요그리고이영원한생명이아버지와함께계시다가나타나신바되어우리가보았고증거하여전하였다고말씀하고있어요그런데요목사님요한일서의말씀과요한복의말씀이많이비슷한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교회는요한복음과요한일서의기록자가동일한사람일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특히예수님을보았고만졌고그분의음성을들었다고말씀하는것으로볼때요한일서의기록자는예수님의열두제자중한명인사도요한으로여겨집니다
요한사도가예수님을보았고만졌고예수님음성을들었다고강조해서말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네아주좋은질문입니다사도요한은예수님의성육신의역사성과사실성을강조하기위해우리의청각시각촉각의체험을사용하고있습니다이는예수님의인성곧예수님이육신을입고이땅에오신것을부인하는자들의주장을반박하기위함입니다
아그렇군요
자보명쌤이고린도전서15장16절을제가고린도전서15장17절을읽겠습니다
만일죽은자가다시사는것이없으면그리스도도다시사신것이없었을테요
그리스도께서다시사신것이없으면너희의믿음도헛되고너희가여전히죄가운데있을것이요성경은예수님의부활이없으면우리의믿음이헛되고우리는여전히죄가운데있을것이라고말씀합니다반면에예수님의부활이있으려면예수님의죽음이있어야하고죽음이있으려면예수님이이땅에육신을입고오셨어야한다고말씀합니다그러므로신자들은예수님의하나님되신뿐만아니라예수님이인간의몸을입고이땅에오셨음을믿어야합니다
아멘
자보명쌤이요한일서1장3절을제가요한일서1장4절을읽겠습니다
우리가보고들은바를너희에게도전함은너희로우리와사귐이있게하려함이니우리의사귐은아버지와그아들예수그리스도와함께함이라
우리가이것을쓰면우리의기쁨이충만케하려함이로라사도요한과그와함께하는신자들이보고들은예수님을곧복음을전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복음을전해받는사람들이복음을전하는자들과사귐이있게하려고예수님을전한다고말씀하세요
네맞습니다그럼그사귐은어떤사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네.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신자들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신자들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신자들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읽고 공부하는 저와 쌤 안에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요한일서 1장 5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을 비롯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제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과 참된 사귐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을 살아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신자들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아서 행해요.
네, 저와 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어두움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요한일서 1장 6절을 제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신자들과의 복된 사귐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명쌤이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가 없다는 자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요한일서 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으로 곧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죄임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보명쌤이 시편 66편 18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신자들은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그분과 참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첫째는 신자들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둘째는 만일 죄를 범하였더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전에 배웠었는데 혹시 신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배워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니 참 감사하네요. 보명쌤이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어주세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피 흘림이라고 말씀하나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나 인간만이 아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무슨 이유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우리와 신자들의 온전한 사귐이 있기 원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발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과도 기쁨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큰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되었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도와 죄를 회개하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면서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신자들과도 기쁨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주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신자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5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고룩한 신들의 용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갈채와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오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지만 성전의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한다라는 건 그 행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를 넘는 모욕과 조롱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행한 일을 요즘식으로 적용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무당을 찾아가 구판을 즐기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방송에 크게 날 만큼 중대한 사건이 되잖아요. 벨사살 왕은 이러한 대단히 모욕적인 일을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행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손가락들을 나타나게 해서 한쪽 벽면에 글씨를 쓰면서 벨사살 왕에게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세밀하게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또한 동시에 벨사살 왕같이 선을 넘는 죄악을 보였을 때에도 징계와 심판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설령 그 대상이 벨사살 왕과 같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니까 불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정의로운 자에게는 선대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그에 보응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거나 악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자 절대자이시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인생들을 지켜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선한 열매든 악한 열매든 결과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당연히 알고 있는 진리이겠지만 이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눈에 선악 간의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 5장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된 사건은 세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쓴 사건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네, 저는 제일 먼저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리 자매님이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신 것이더라 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모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손가락으로 글을 쓴 첫 번째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손가락이 글씨를 썼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돌로 여인을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일이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심으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은 돌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사례가 성경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에는 각각 시대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나 보네요.
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쓸 때는 주변 상황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겁니다. 첫 번째 사례인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을 썼다고 기록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인 32장에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즉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율법에 글을 썼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돌을 넘어서는 행동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가득할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정죄와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공통적인 내용은 한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쓴 사건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죄악, 정죄와 분노가 가득할 때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통해 주심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글을 통해 그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법도를 알려주셔서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어주신 것이군요. 벨사살 왕에게는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주심으로 회개할 길을 만들어주신 거고요.
맞습니다. 또한 정죄와 분노가 가득한 요한복음 8장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결국 죄악된 상황을 해결할 길을 손가락으로 쓰신 글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은 죄악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네요. 위급한 상황이든지 죄악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지침서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글을 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손가락이 쓴 글씨가 나타났던 상황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죄를 돌이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하고 기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이 죄악된 상황이라거나 혹은 지금의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변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마음을 밀어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내 생활은 게으르고 죄를 지으면서 형편없이 사는데 성경만 열심히 읽고 암송하면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럼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북조선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는 더욱더 생명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셔서 율법을 주시고 죄를 멈추게 하시고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 5장 1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손가락이 쓴 글을 해석하러 온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이 너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 너는 유다의 포로 출신이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을 굉장히 낮추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당시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직책이 있었을 텐데 그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대뜸 너라고 부르면서 너는 유다의 포로 출신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출신 성분에 대해서 지적한 건 굉장히 무례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화법은 다니엘 당신은 유다 출신 사람으로서 신비한 학문에 능통한 자가 맞습니까? 라고 묻든지 아니면 나는 유다라는 곳은 잘 모르지만 당신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 글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법 같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너는 포로 출신이잖아 라고 말하는 건 벨사살 왕이 굉장히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렇게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당시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는 학습된 편견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 자체가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 자신은 왕족이고 바벨론 출신이니까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왕으로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바벨론 이외의 사람들은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와 학습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차별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벨사살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에서는 벨사살 왕과 같은 차별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출신 성분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외모나 건강에 따라 누군가를 차별하며 대하고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인이나 자유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유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에 관한 내용은 사실 사회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조심하는 덕목입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믿음의 공동체라는 범위에 한정해서 차별에 관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성도들끼리 행하지 말아야 할 차별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차별하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가 그렇지 못한 신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걸 경계하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실수가 적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낮추어 보고 차별하며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차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토록 질책하셨던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보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죄인인 세리나 창기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로움으로 남들과의 차별점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의 모습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묶어서 판단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지만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죄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게 차별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죄인과 죄를 분명히 구별해서 바라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관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에게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뱀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면 굳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들에게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뱀과 아담과 하와를 한 통 속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 그래서 뱀은 머리가 상하는 심판의 대상이 됐지만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대상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죄와 죄인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겨야 하겠네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극렬히 반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셨잖아요.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네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속에서 일하는 사탄과 사도로서의 베드로를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과 여러 마음이 뒤섞여 있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지 않고 구별해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군대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며 귀신과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죄인과 죄를 구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별을 못하게 되면 마음 안에서부터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조금 더 옳은 모습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차별적인 모습과 마음을 보이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차별을 경계하고 혹시라도 차별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차별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알게 된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서 차별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저는 예전에 저희 모습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살 때 할아버지는 보안서 정치부장까지 하셨고 아버님은 또 법무부도 다니셔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저 자신도 밖에 나갈 때 엄청 뿌듯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집안이 좀 망하게 되었고 어머님은 비법월경도 한번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가게 됐었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기도 어려운 그 생활 형편의 어려움도 한번 겪어봤었거든요. 그때 또 도시의 그 친구들로부터는 도시퇴물이라는 또 놀림도 많이 당했었고요. 그러다 다시 탈북을 하면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있을 때는 나라 없는 자, 도망자의 슬픔도 겪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모두 뛰어넘으시는 모두를 형제, 자매, 나의 아들, 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사회나 모든 환경은 우리를 그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러주고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시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북조선에 살고 계시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던 남조선에 살고 있던 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 모든 북조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